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행동들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액션도 필요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갖고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굳게 잡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먼저 이 행동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동 이전에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다라는 것을 여러분 점검하시며 깨닫고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굳은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뜻을 정한 신앙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결단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뜻을 정했다는 말을 영어로 보면은 Daniel resolved라고 그랬죠. 결심했다, 굳게 결심했다. 그래서 많이들 그런 말들을 합니다. 뭐 새 New Year's Resolution, 새 결심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들 하고 많이 하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그런 말들 중에 하나가 이 다니엘의 Resolution, 다니엘의 결심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새 신년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결심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 새 신년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결심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는 그런 결심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새 되어질 여러 가지 신앙의 계획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1년에 뭐 성경을 한번 읽고 필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순종하고 뭐 여러 가지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계획, 인간적인 계획, 여러분의 사업이나 직장에서 학업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떤 결심을 하며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그 결심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많은 삶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여러분의 결심과 굳은 결심과 다짐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굳게 갖고 있는 그 결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필연적으로 우리가 해나갈 수 없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굳게 결심하는 그 다짐하는 그런 바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도 뜻을 정했다. 뜻을 결정했다. 뜻을 결심했다. 그 마음속에서 굳게 다짐하고 결심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5년은 이제 다 저물어 갑니다. 12분이 있으면 이제 2015년은 역사의 뒤안길로 지나갑니다. 그러나 새해 밝아오는 2016년에 여러분들 어떠한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떠한 다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까? 아쉬움과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2016년도 여러분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매번 매번 하나님 앞에서 다짐을 합니다.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죠. 작심삼일이 결국 3일 뭐 얼마만큼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심지어는 우리의 결심이 이틀 3일로 끝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작심삼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작심삼일을 1년 12달 매일 해보십시오. 그 작심삼일이 2016년 마지막 그날까지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다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왜 그렇게 다짐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다짐을 했습니다. 결심을 했습니다. 뜻을 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뜻을 정하는 신앙이 왜 중요할까요? 그냥 되는 대로 대충 살아갈 수도 있지만, 이 뜻을 정한다는 것은, 이 물론 뜻은 자기의 마음을 정했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 뜻이라는 것은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 뜻이라는 게 자기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의 뜻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뜻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에 입각해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우리가 우리의 뜻을 정하는 신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과 저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져야 할 뜻이 무엇인가, 어떤 뜻을 가지고 내가 목표를 가지고 뜻을 정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향방 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무조건 내 마음대로 뜻을 정하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뜻을 정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입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정하고 결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고 결단을 내리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여러분 뜻을 정하실 때 그냥 여러분의 뜻을 정하지 마시고 마음에 먹은 대로 정하지 마시고 결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묵상하고 읽고 도전받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삶 속에 적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잡으시고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뜻을 정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뜻을 정하는 거에 있어서 다니엘의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지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 뜻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의 원리대로 살기 위해서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뜻을 정하여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말씀은 말씀의 원리입니다. 그 당시 율법의 원리대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거죠. 뜻을 정하여 다른 데 있지 않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율법의 원리, 말씀의 원리라는 거죠. 왕의 지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 이것이 왜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왕의 짐이 맛있는 거 아닙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로열 푸시라고 그랬는데 초이스 푸시라고, 제일 베스트 푸시라고도 돼 있고요. 왕만이 먹을 수 있는 그 음식 굉장히 좋은 거죠. 맛있는 진미죠. 그리고 그의 마시는 포도주, 왜 이 포도주가 잘못됐을까요? 여러분, 이 포도주는 포도주 그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것이 자기를 더럽힌다, 죄가 된다 이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은 음료가 식수가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깨끗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도주를 또한 이렇게 드링크하는 경우를 마시는 경우도 있었죠. 그런데 이 포도주가 무엇이 잘못됐냐면 이 포도주가 이 우상에게 드려진 때가 상당히 많았어요. 이 포도주나 왕의 진미가 같이 우상의 제단에 이것이 바쳐집니다. 그리고 이 왕의 진미라는 것이 정말 피를 막 흘리면서 피를 뿌리는 그런 아주 이방 사람들이 하는 그런 그 당시의 율법에서 보면 아주 좀 이렇게 안 좋은 그런 어떤 우상에게 드리면서 자기들의 마음대로 아주 좀 더럽혀지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이 진미가 만들어지곤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왕의 짐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우상에게 드린 진미와 포도주였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를 더럽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을 저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이렇게 왕의 진미나 그 마시는 포도주를 우상에게 드렸으면은 그것을 먹는 자는요, 그 우상에게 드린 음식을 먹는 자는 또한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하기를 강요를 받았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도 그의 친구들도 나중에 우상 숭배를 강요받죠. 강요받지만 나중에는 그의 믿음의 절개를 지켰던 것을 다니엘의 그 친구들을 보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은 단순히 이거 음식이다, 왕의 짐이다, 마시는 포도주 그 이상의 상징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그 정말 유다에서 잡혀온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자기들의 그런 영적인 거룩한 정체성을 상실시키고 잃어버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로 전락시키게 만들기 위해서 결국은 이런 것들을 먹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알고 깨달았던 이 다니엘은 왕의 지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의 믿음의 절개를 굳히겠다고 세우겠다고 유지하겠다고 여기서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이렇게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그의 마시는 포도주, 왕의 진미가 자기를 더럽혔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본문을 대하면서 묵상할 때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을 더럽히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잠시, 우리가 항상 새벽기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삶 가지고 묵상하지 않습니까? 묵상할 때 이런 본문 말씀을 대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시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의 마시는 포도주와 왕의 진미가 이 다니엘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더럽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더럽힘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이런 것들을 먹지 않겠다는 그런 뜻을 정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뭘까요?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원리대로 살겠다.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이 말씀의 원리대로 내 사는 삶을 지금부터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어겨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불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러워지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율법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꼭 문자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지킬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모든 상징적인 의미는 예수님에 의해서 실현됐습니다. 그러나 어떤 예식이나 어떤 먹는 규례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실현됐지만은 그러나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은 지금도 계속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면은 이 율법의 정신이 여기서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차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의 원리대로 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를 더럽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나를 더럽히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기서 그 당시에는 다니엘에게는 그것이 왕의 진미와 그가 왕이 먹던 그런 마셨던 그러한 포도주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 우리에게 우리를 더럽히는 것은 왕의 진미와 왕에게 바쳐졌던 그 포도주가 아니라 다른 것일 수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 차단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죄가, 그런 걸림돌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각자 다르다는 거예요. 각기 우리 모든 사람, 환경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제거해야 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치우고 완전히 결단하고 제거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서 우리를 더럽히게 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나아갈 수가 없게 만드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를 지금 더럽히고 있는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 를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하고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이기고 그런 것들을 정리할 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정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바로 그렇게 뜻을 정하면서 자기를 연약하게 쓰러뜨리게 하는 것들을 완전히 제거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순결을 유지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영적인 성결된 삶, 깨끗한 삶, 성결된 삶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구별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 구별됐다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별되었기 때문에 성도입니다. 우리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성도로 거룩한 무리라고 불려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서 택하시고 구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무리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부여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하나님 앞에서 애쓰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고분분투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를 더럽히게 하는 그런 모든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결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결된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해 주셨어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거룩한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그럼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구별된 인생, 여러분 첫 번째로는 우리는 근신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근신, 셀프 컨트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가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몸의 허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야 된다. 셀프 컨트롤하고 절제하고 제어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제어할 줄 알아야 돼요. 근신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마음대로 살면은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 자를 근신시켜야 돼요. 셀프 컨트롤 해야 돼요. 절제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결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은혜를 온전히 바라야 합니다. 은혜를 바라는 삶.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성결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결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그런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자가 살아가야 될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언젠가는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가져올 그 은혜가 있을 것을 믿고 지금 우리는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져올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사욕을,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사욕을 따라 살지 말고 우리의 사욕 욕망을 본삼지 말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욕망대로 살아가고 싶어합니다. 사람들은요 다들 자기의 욕망대로, 욕심대로, 본성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는 게 인간의 욕망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절제하지 않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감정 따라, 욕심 따라, 욕망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욕망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디자이어대로 살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음대로, 욕망대로 살면 그것을 여기서 보면은 사욕이라고 했어요. Evil desire, 사악한 욕망이다. 그런 것을 쫓아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욕망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다 헛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할 때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2장은 너희는 진리로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2016년에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꼭 붙들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성결된 삶,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결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체적으로 해야 될까요? 오늘 다니엘을 보게 되면 그가 뜻을 정하여서 이렇게 거룩한 성결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8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자기 혼자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다짐만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구했어요. 환관장에게 구했어요. 하나님한테 구한 것이, 하나님한테도 물론 구했겠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겠죠. 그리고 뜻을 정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환관장에게 구했어요. 여러분 왜 이 환관장에게 구해야 됩니까? 이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인간들의 도움을 받고 인간에게 구체적으로 나에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하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이 구한다는 말은 히브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냥 구한다는 말이 아니라 간청한다, 매달려 구한다라는 말이에요. 매달려 구하는 거, 구체적인 지혜를,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죠. 나 혼자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죄로부터 자유하고 이렇게 나를 깨끗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성결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더럽히는 것으로부터 내가 정말 막고 그 모든 걸림돌을 치하고 온전히 살아가겠습니다, 라마 그렇게 하나님 앞에만 구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구체적으로 그런 삶으로, 성결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구할 줄 아는, 매달릴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관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이것이 지혜롭게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지금 이 다니엘이 적용을 하며 자기의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결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나 혼자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자기는 거의 감옥에 갇혀 있다시피 한 그런 상황이죠. 물론 왕궁에서 주는 그 왕궁의 그런 거기에서 이제 뭐 왕의 짐이와 포도주를 먹고 있지만은 뭐 포로 아니었습니까? 포로로 자기가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자유롭지 못한 그런 몸에서 왕의 그런 교육과 그러한 타 문화 바벨론의 교육을 받으면서 결국은 그 나라 사람으로 동화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다니엘이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신앙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기의 유대민족이라는 정체성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창씨가 명했었죠. 여기도 보면은 7절에 보면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미사엘은 메삭, 아사냐는 아벤누고, 다 바벨론 사람의 이름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일제시대 때 이 창씨개명했던 것처럼 민족성을 다 잃어버리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거죠.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의 영적인 정체성을, 유대민족이라는 정체성을, 하나님 경외하는 정체성을 지킬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 정체성을 지키고 그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간절히 매달리고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거룩한 삶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결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혜롭게, 인간관계도 슬기롭게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사람들의 관계를 바로 잘 해야 된다는 것,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환관장에게 구했다라는 거죠. 이런 구함이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만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러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실현할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루어지는 결과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구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더라. 분명히 은혜와 긍휼은 어떻게 됩니까? 환관장에 구했는데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어요. 근데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었던 것이 바로 다니엘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었는데 그것이 얻게 하신 것이 바로 환관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를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순종하고 정말로 목숨을 각오하고, 여러분 이 상황은 지금 목숨을 각오하고 신앙의, 자기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렇게 신앙을 굳은 절개의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갈 때 잘못하면 다니엘은 걸리면은 지금 이 바벨론에 대해서 바벨론 나라에 대해서 대항하는 그런 어떤 반정부적인 그러한 행동 때문에 잘못하면은 왕의 그런 어떤 룰 규칙을 대항했다고 해서 그는 죽임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환관장이 이렇게 구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해줬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직접 그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것이 아니라 환관장을 통해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봤냐면 저번 주일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았을 때 왔던 결과가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정착하고 있었어요. 실망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가나안 땅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 땅을 네 후손들에게 주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나갔더니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오늘 말로는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만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갈대우르를 그가 정말 떠났을 때는 생명을 걸고 떠나지 않았겠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믿음의 정체성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는 생명을 걸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굳은 결심을 가지고 뜻을 정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대충 하면 역사가 없습니다. 왜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삶을 못 살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우리들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절대 신념과 절대 순종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절대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러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나타나 보이시는 그런 전능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보이십니까? 바로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기업으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개입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삶도 그랬었고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 자신들만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종들로서 거룩한 이 시대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러한 종들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져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고 우리를 깨끗이 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가는 희생과 결단과 이런 순종의 삶을 나갈 때 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 안 해주시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거 100% 다 되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쫓아 살 때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개입과 분명한 은혜 역사가 분명한 은혜와 긍휼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항상 주지시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희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신다는 것, 함께 하신다는 것, 그의 은혜와 긍휼을 보여주신다는 것, 때로는 직접 아브라함처럼 나타나 주셔서 자기의 현존하심을, 자기의 임재를 그렇게 깨우쳐 주시지만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니엘처럼 환관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어떤 건지를 나타내 보이시는 그런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기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세워주시고 거룩한 무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자기를 향해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걸고 나가는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정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갔을 때 결과가 어땠나요? 결국은 그래서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채소를 달라고 했죠. 그래서 열흘 동안 시험했다고 합니다. 열흘이라는 말은 성경에 보면 완전 무결하다, 완전수가 열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흘 후에 15절에 보면 그들의 얼굴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며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라고 말했죠. 그래서 결국은 채식을 주게 되었고 20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곁보다 10배나 낫다. 여러분 이 10배라는 것은 완전함입니다. 하나님만이 보여줄 수 있는 완전함과 탁월함입니다. 탁월하다는 것. 이 세상의 그 어떤 지혜도 하나님의 지혜보단 완전할 수 없고 탁월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만 완전하다, 탁월하다. 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와 근본적으로 차별되어는 그 탁월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외가, 이러한 삶이, 말씀을 쫓아 나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성결한 삶으로 지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앞에서의 은혜 삶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